네게 있는 백성이 너무 많으니 아직도 너무 많으니 이 말씀 여러분 귀에 생생하기를 원합니다. 네게 있는 백성이 너무 많다 줄였는데요. 아직도 너무 많다 하신 말씀 이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사사 2명을 꼽으라고 하면 누구나 삼손과 기드온을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 이야기는 모든 사사기 이야기 가운데 가장 길고 다채롭고 각각 96절과 100절이나 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때 여러 번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우리에게 더 친근하냐 하고 물으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기드온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기질과 삶은 우리의 기질과 삶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반면에 기드온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와 타고난 본성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우리와 같이 평범한 보통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드온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많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훈을 주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 2014년에 6장 후반부에 있는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하나를 보았는데 오늘은 7장 전반부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또 다른 더 중요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6장 전반부 말씀을 같이 보시면은 6장 1절서부터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하고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사 이야기가 시작될 때마다 되풀이되는 후렴입니다. 바로 이전에 사사 드보라가 통치했을 때 40년 동안은 이스라엘이 평강을 누렸는데 드보라가 죽자 이스라엘은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방신들을 음란히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이번에는 아라비아의 유목민족인 미디안 족속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셔서 7년 동안이나 완벽하게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2절서부터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억눌려서 산의 동굴과 요새에 도피처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파종한 후 추수 때가 되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는 약대를 타고 신출귀몰하며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 산으로 쫓아내고 자신들이 주인인 양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몇 달간 거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토지의 소산들 다 먹어치우고 가축들 다 약탈하고 이스라엘의 남은 풀들도 자신들의 가축과 약대들이 다 먹어치우게 한 후에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매년 예외 없이 7년간이나 계속되어서 이스라엘의 궁핍함이 극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괴로워서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이것도 모든 사사기 이야기에서 되풀이되는 후렴입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신세가 한심스럽고 고통스러워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부르짖듯이 이들도 본능적으로 부르짖은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곧 또 다른 후렴이 뒤따를 것을 기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구원자를 일으키사 지금까지 사사기에서 계속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여호와는 늘 사사를 일으키셔서 구원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구원자를 일으키시지 않고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구원자를 일으키셔서 구원해 주었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고 선지자가 필요한 겁니다. 여호와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사실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8절서부터 10절을 보시면 첫째, 내가 애굽에서 너희가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너희를 구원해내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 다 몰아내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를 구원하고 가나안 땅을 준 것은 나 여호와다고 하십니다. 둘째,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에게 분명히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는 앞으로는 가나안 신들을 섬기지 말고 나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러나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가지. 첫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상기시켜 주시고, 둘째,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상기시켜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즉각적인 구원 이전에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즉시 벗어나는 것 이전에 자신들이 왜 이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 살고 있는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에 백성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시지만은 이미 이스라엘의 구원자 기드온을 일으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자를 보내십니다. 11절 이하를 보시면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타작마당에서 타작하지 못하고 몰래 포도주 즙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구원자로 택하였다 하는 것 알려주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지금 미디안이 두려워서 얼마 되지 않는 밀 집단도 숨어서 타작하지만은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기에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라. 그러자 기드온은 냉소적으로 대꾸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왜 이 곤경을 당하며 애굽에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그 많은 이적들은 다 어디 갔냐고 합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는 기드온을 꾸짖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줄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냈노라. 기드온은 자신의 무능력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근원적으로는 여호와를 체험하지 못했기에 극구 사양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이스라엘의 열두 부족 가운데 가장 막강한 두 부족 유다 지파와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고 므낫세 지파에 속한다고. 그 중에서도 나는 아주 미약한 씨족 아비에셀 씨족에 속한다고. 그 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발뺌합니다. 다른 부족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속한 므낫세 족속으로부터도 나는 군사를 소집할 그런 권위가 없고 그런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계속 인내하시면서 설득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마치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내가 너와 분명히 함께 하기에 너의 미약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연약함을 보시고 지금 그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기드온이 재물을 차려놓은 반석에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고기와 무교 전병을 다 태워 삼켜버리게 하십니다. 그 다음 타작 마당에 놓은 양털 뭉치만 마른 상태로 있게 하시고 사면의 주위는 다 이슬에 젖게 하십니다. 물론 양털의 속성은 주위의 모든 습기를 흡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로 뒤덮인 바위 한가운데 아무런 습기도 없는 마른 양털 하나가 있는 것은 100%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과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한 기드온은 드디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서 자신이 속한 므낫세 지파에게 사자를 보내고 주변에 있는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그때 여룹바알 곧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샘 곁에 진을 치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고 합니다. 여기 하롯샘,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은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 히브리어 하는 사람들은 다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하롯은 떨림, 트렘블링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샘은 떨림의 샘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떨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는 두려워서 떨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2절을 보시면 골짜기를 덮은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은 마치 메뚜기 떼와 같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의 약대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아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기드온에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너희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자신은 미디안 군사와 비교해 볼 때 자신의 군사는 너무나도 적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군사가 너무나도 많으니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군사가 너무 많다. 왜 그들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고 하시는가?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말로 나를 거슬러라고 번역해 놓은 것 모든 영어 성경을 보면 over me라고 번역을 합니다.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하면은 나를 제쳐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제쳐놓고 너희가 우리의 힘이 우리를 구원하였다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붙이지 않겠다고 합니다. 숫자가 많으면 나중에 나를 제쳐놓고 자기들이 스스로를 구원했다고 자랑할까 봐 붙이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군대의 규모를 대폭 감축하라고 명하십니다.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명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20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자신이 전쟁을 올바로 치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군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그러자 집결한 3만 2천 명 가운데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전체 군사의 3분의 2가 돌아갑니다. 기드온은 이것을 보고 심히 낙담했을 겁니다. 다른 남아있는 군사들도 사기가 완전히 저하되었을 겁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한술 더 떠서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면 백성이 아직도 너무 많으니 합니다. 모든 영어 성경을 보면 아직도 너무 많으니라고 번역합니다. 남은 만 명도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이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게 하셔서 시험하게 하십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한결같이 걸러내게 하십니다. 앞으로도 더 걸러내라. 5절을 보면 개가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 300명은 남기시고 나머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9,700명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5절의 정확한 의미 불분명합니다만은 6절을 같이 보시면은 물을 핥아먹는 자는 먼저 손으로 물을 퍼서 입에 대고 핥은 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왜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자는 남기시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돌아가게 하셨는지 여기 그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요지는 남기신 자의 자질이 아니라 남기신 자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이 밝히시지 않은 이유 거기에 있지 않고 2절에서 분명히 밝히신 이유 곧 이스라엘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7절,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시고 나머지 9,700명은 자신들의 양식과 나팔을 300명에게 주고 돌아가게 하십니다. 300명밖에 되지 않는 군대 같지 않은 군대로 무수히 많은 수십만 명이 되는 막강한 미디안 군대와 싸우게 하신 겁니다. 9절을 보면 그날 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명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오늘 밤 내려가서 적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곧 덧붙이십니다. 10절을 보면 만일 네가 두렵거든 부하 부라를 데리고 내려가서 미디안 진영을 정탐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기드온이 내려가서 보니까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동방 족속이 이스라엘 평야를 덮고 있는데 이스라엘 평야는 북이스라엘의 곡창 평야입니다. 거기를 뒤덮고 있는데 그 군대의 숫자는 마치 메뚜기 숫자와 같고 약대의 숫자는 해변가의 모래와 같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그러나 곧 미디안 초병 하나가 꿈 이야기를 하고 옆에서 다른 사병 하나가 해석해 주는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습니다. 적군 병사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군대에 기도원의 칼날에 붙이셨다 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엿듣고 기도원은 여호와를 경배하고 곧 돌아와서 300명을 세파로 나누어서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하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합니다. 이스라엘 군 300명 가운데 단 한 명도 칼을 들었다 하는 말이 없습니다. 300명이 전부 나팔과 빈 항아리를 뜬 거예요. 군사 전략가들이 볼 때는 100% 말도 안 되는 전법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2경 초에 그에게는 밤 12시경에 적군이 한참 잠에 들었을 때 적진에 접근해서 기도원이 지휘하는 100명이 먼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숨겼던 횃불을 들고 일제히 소리 지릅니다. 나머지 200명도 또 같이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칼이라 기도원의 칼이라,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인 것을 선포하고 기도원은 여호와의 대리인인 것을 선포한 겁니다. 깊이 잠들어 있다가 깬 미디안 군사들 주위를 둘러싸고 300개나 되는 횃불이 난무하고 나팔 소리가 요란하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고 이스라엘 군이 큰 함성을 지르자 대혼돈에 빠져서 소리 지르며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당시 전쟁에서 횃불을 들고 그리고 이 나팔을 부는 자들은 몇 명입니다. 공격하는 군대 가운데 몇 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칼 들고 그 뒤에서 공격합니다. 300명이나 둘러싸고 하기 때문에 미디안 군사들은 지금 이스라엘 군이 10만 20만 넘는 군사라고 착각을 하고 대혼돈에 빠진 겁니다. 21절을 보면 이스라엘 군사들은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싼 것 뿐인데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나팔 불고 그리고 소리 지르고 횃불을 흔든 것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대승을 거둡니다. 왜?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서로를 칼날로 치게 하셨기 때문에. 대혼돈에 빠지면은 아군을 적군이라고 생각하고 칼로 치기 때문에. 이거 우리 모세오경에서 여러 번 봤던 하나님의 전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명백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에 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너희는 약해져야 한다. 하나님 나라 전쟁 치르기 위해서는 너희는 약해져야 한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다 돌아가게 하라고 명하신 것은 신명기 20장 8절에서 말씀하신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유사들은 백성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게 할지니 그가 그의 형제들의 마음을 자기 마음과 같이 녹게 할까 하노라. 겁에 질리게 할까 하노라. 두려워서 떠는 자들 돌아가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자들 돌아가게 하신 것은 다른 군사들 사기를 떨어뜨릴까 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힘과 지혜와 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주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수천 번 얘기를 해도 실습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유년주일학교 교사들과 일부 설교자들은 4절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엉뚱한 교훈을 도출해냅니다. 물가에서 핥는 자와 무릎을 꿇는 자가 있다. 구분한 후에 우리는 전쟁 중 물을 마실 때에도 갈증을 해소하는 데 급급해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먹는 부주의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외적에게서 눈을 떼지 말고 계속 경계하면서 핥아먹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고 추측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두 그룹 가운데 한 그룹을 왜 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밝히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서 물을 핥아먹는 자들을 칭찬하시지도 않고 무릎을 꿇고 먹는 자들을 꾸짖지도 않으셨기 때문에 더 근원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오늘 말씀의 요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설명하시지 않으면 억측을 피울 필요가 없고 거기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여기 300명은 깨어있는 자들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 대치되기 때문에 또이또이 해갖고 눈을 부릅뜨고 그리고 외적이 쳐들어올까 봐 그거를 쳐다보면서 먹는 자 300명만 있으면 된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2절에 있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미디안 사람을 너희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제쳐놓고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우리 인간은 늘 자신의 세력과 노력과 꾀와 방법과 공헌을 신뢰하고 자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100% 무능력하고 무지한 상태로 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도 않고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건 하나님의 공로로 돌리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은 그나마 300명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각 손에 무기를 들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틈만 나면 자신의 능력과 꾀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것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 100%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기도원 이야기를 기록한 6, 7, 8장을 보면 온통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자의 연약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설교 초반에서 봤듯이 기도원은 남육 유다의 유다지파 사람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지파 사람도 아닙니다. 므낫세지파 사람이고 그 가운데서도 지극히 약한 시족 사람이고 그 시족 가운데서도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6장 27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고 집에서 가장 귀한 소를 취하여 번제를 드립니다마는 가족과 마을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행했습니다. 6장 36절 이하를 보면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7장 9절 이하를 보면 여전히 두려워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적진에 보내셔서 적군 병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확증시켜 주셔야 했습니다. 기드온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3만 2천 명의 군사를 소집해서 그 군사들을 보며 조금 안심하는 것을 보시자 그 숫자를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300명으로 원래 소집한 군대의 1%도 되지 않는 숫자로 줄이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대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온전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약할 때 따라서 곧 우리가 강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시듯이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찬란하게 드러나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만 가르치는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영혼들 구원할 자들을 부르시면서 한결같이 연약한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서부터 29절까지 말씀 수십 번 봤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또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 그런 몰상식한 짓을 하신다고 하시는가?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드온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또이또이하고 학식이 있고 권세가 있고 부가 있고 가문이 좋은 자들은 전부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랍비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멸시하는 갈릴리의 무식한 사람들, 이방인들과 자주 섞이기에 부정한 사람들, 그곳에서 제자를 다 리크루트를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모든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도 않고 아무것도 자랑하기를 원치 않노라 하는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쓰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13명 제자 모두가 연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원래 연약하든지 아니면 연약하게 되었든지. 사실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나라 이스라엘도 당시 가장 연약한 나라였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은 기원문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때문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적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라로 택하셨을 때 모두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아무리 조그만 도시마다 나라라고 했지만 그래서 도시국가 왕들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은 인구 70명이 나라는 없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비유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 출발했을 때 그 넓은 밭에 심어놓은 좁쌀만한 씨와 같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모두 멸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나중에 다 자라서 겨자나무가 되었을 때도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주변의 텃밭에 있는 다른 도시국가들 모압과 암몬과 아람과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과 옆에 아멜렉과 이 에돔 이런 나라들보다는 컸습니다마는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나중에 그리스 제국이나 로마 제국에 비하면 세 발에 피었습니다. 발로 누르면은 그대로 죽어야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숫자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므로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힘이 있으면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 우리 하나님 나라는 구약 시대에도 힘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인 교회도 성경적으로라면 힘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초대교회에 실제로 힘이 없었습니다. 교회지들 사이즈가 100명이 이하였댔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커지면은 많은 교회는 120명만 넘으면은 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0년까지 교인 만 명, 후원 선교사 1,000명 이런 것들을 외치면서 힘을 키워서 파워풀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겠다고 합니다. 많은 교인들도 나의 힘을 키워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겠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와 교인들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게 있는 백성이 너무 많으니 얘기합니다. 어느 교회 겸손을 떤다고 성도 숫자를 만 명에서 3천 명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런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아직도 너무 많으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3만 2천 명에서 만 명 된 것 갖고 안 된다고. 그거 더 줄이라고 300명으로 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어디에 고정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가서 봤더니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어디에 있는가? 시골에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성도 이름 알지도 못하고 얼굴 알지도 못하면서 3,000명, 5,000명, 10,000명이 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어떠한 진정한 의미 있는 그런 관계가 맺어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교회에 와서 예배 때우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지도 못하고 때우고 가서 골프를 치건 뭐하건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조그만 교회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조그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가족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깨를 부딪히면서 먹고 마시고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가면서 7년, 10년, 15년, 20년이 되면서 참 가족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으면은 그렇게 할 재주가 없는 거예요. 익명성을 유지하고 교회를 10년, 20년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3만 2천 명이나 되는 거 300명으로 줄여 놓으셨는가?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과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오늘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과 교회에 힘이 너무 세다 말씀하십니다. 힘이 너무 세다. 그러기에 너희들 도무지 기도하지를 않는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자신이 연약하면은 내가 특별히 경건해서가 아니라 내가 괴롭기 때문에 살아야겠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근데 부르짖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새벽기도 몇 명 안 나오는 교회를 가면은 거기 교인들이 다 배가 부릅니다. 등이 따뜻합니다. 뭐 크게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 저거 왜 저러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주변에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동방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억압하는 세상의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억압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그 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그 흑암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 빛으로 끌어내려고 하면은 그때는 필사적으로 달겨들어서 우리를 핍박합니다. 이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도 세상의 실력자들과 같이 힘을 키워야겠다 하는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 안팎에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나도 요셉과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에스더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겠다고 합니다. 이 불의한 세상에서 내가 공의를 실현하겠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다 먹이겠다고 합니다.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 그 목적으로 머리를 싸매고 고시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일을 악물고 박사학위를 하고 주말도 없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말이 안 되느냐? 요셉과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에스더 어느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그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고시원에 들어가거나 유학 온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한 명도 예외 없이 자신의 뜻에 100% 반해서 이방 나라로 유배되어 왔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국무총리가 되고 총독이 되고 왕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유배되어 가게 하시고 고생 직사도록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게 있는 백성이 너무 많으니 아직도 너무 많으니 너에게 힘이 많으니 아직도 너의 힘이 빠지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힘을 빼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수영해 보신 분들 잘 압니다. 수영을 배울 때 수영 강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몸에서 힘을 빼십시오. 몸에서 힘을 빼십시오. 또 물에 빠져 있는 사람, 그 사람 꼬르락 꼬르락 한번 했을 때 그 사람 건져주다간 큰일 납니다. 내가 끌려 들어가서 죽을 수 있습니다. 세 번 꼬르락 한 다음에 힘이 다 빠졌을 때 머리카락 하나만 잡고 잡아당겨도 끌려올 때 그 사람을 살려줍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쓰임을 받는다는 생각 자체는 굉장히 고상한 생각이지만은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논리로, 내 경험으로 모든 것을 하는 습관이 평생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사용하셔야 되는데 몸에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용할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연약하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하게 되다 못해 아무 힘도 없게. 주님, 저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아무 지혜도 없습니다. 건덕지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잡고 일로 보내시건 저렇게 하라 그러건 어떻게 하라 그러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강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깨끗한 양심으로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말씀이 어렵다. 아 저런 이야기는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Yes, Lord. 내가 내 생각과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겠나이다. 이놈께 지금까지 살아있어갖고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겠나이다. 나의 자존심과 체면과 이런 거 여기다 다 못 박겠나이다.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깨끗한 양심으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해봤던 분들은 자신에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다른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가? 아주 단순합니다. 나의 많은 생각과 계획과 야망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딴 사람들과 같이 보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나보다 가난한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의 부담을 받을 그런 마음의 자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더 많은 권세와 부와 명예와 즐거움을 누리느냐 하는 것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어서 모든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가? 바보 멍청이처럼 되어서 연약하게 되는 자. 자신의 체면 다 내려놓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수많은 철학들을 다 내려놓고 바보같이 되는 자. 그게 오늘 말씀 측면에서 보면 연약하게 되는 자입니다. 나는 얼마든지 강할 수 있지만은 일부러 연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자가 없다면은 어떻게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아내와 남편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믿음이 조금이라도 높은 자가 자기가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당신이 옳다 그럴 때 집안의 평화가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든지 힘겨루기를 하고 앉아있으면 싸움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은 자 우리 교회 헌법이 있습니다. 자 이걸로 밀어붙이겠습니다. 그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다수결로 밀어붙이겠습니다. 그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대개 그런 교단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소수 교단들을 보면 그렇게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목회의원회나 장로회에서 절대로 투표로 밀어붙이질 않습니다. 다 기도하는 거예요. 답답하기 짝이 없고 그렇게 하다가는 이게 언제 문제가 해결되나 그러더라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중에 으뜸되는 사람이 금식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는 그 교회 장로 세운 사람이 제대로 세운 사람이라면은 자신이 잠깐 객기를 부렸던 것을 회개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뜻을 굽힙니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모든 것을 통과합니다. 왜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시는가? 나의 자존심, 철학 이런 거 따지고 있는 사람 자기 하나만 간신히 구원받고 맙니다. 아무에게도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죽이고 그리고 죽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가 죽기에 밀알이 죽기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기독교의 원칙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하늘에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을 다 뒤로 놓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되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이것이 십자가 예수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 상황에서 재해석하면은 예수님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무기력한 자, 연약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될 때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연약하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논리적인 사회에서, 합리적인 사회에서 논리로 밀어붙이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삶, 이거 깨는 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100%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했던 고백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정말 만났다면 그 고백을 전부 해야 정상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심이니라. 내가 약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내가 약한 것이 곧 강한 것이다 하는 것.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앞으로 나도 모르게 나의 힘을 키워갖고 뭘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일이 있는가 확인하시고, 그런 일이 없는 것을 확인하시면은 아무리 힘들고 내 입맛에 맞지 않아도 이제는 유대인을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고 헬라인을 위해서는 헬라인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젤리피쉬가 되는 겁니다. 남들로부터 저 사람은 등뼈가 없다, 철학이 없다 하는 비난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주님과 같이 남에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뺨때여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골고다까지 가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잘못됐던 가정 회복되고 직장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